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목에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를 고하며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서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으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마음에 그 주님이 감사하고 또 우리 마음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거룩하신 주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 그리고 사망을 이기신 그 주님이 내 마음 안에 찾아오셨구나. 오늘 새벽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이 시대의 베드로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베드로를 인도하신 그 주님이 마음에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나리라.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처럼 예수님 말씀을 반문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그대로 그렇지 맞아 그 베드로를 만나주셨던 주님이 나에게도 찾아오셨어. 아, 저 이야기 내 이야기야.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 마음이 반응하고 또 말씀 속에 적고 그러면서 마음이 이렇게 행복해지고 그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듣는 사람은 또 불신된 마음, 어두운 마음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 늘 하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사실은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한다는 이야기 하는 사람은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국어 방송 들으면 그 말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죠?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잖아요.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다. 러시아어를 들으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이 한국말 들으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아. 그리고 요즘 해외를 다녀보면 그분들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볼 때 다 다른데 어떻게 한국 사람은 다 똑같이 생겼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 속에 자연스럽게 젖어들게 되고 가장 복된 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마음에 그 말씀에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가장 복된 마음이다. 하나님은 땅을 지으실 때 그렇게 지어놨어요. 무엇이든지 심으면 심겨지도록 지어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밭도 그래요. 우리 마음의 밭도 무엇이든지 심으면 심겨지도록 돼 있는데 그 마음의 밭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말씀이 심겨지면 말씀에 싹을 내고 꽃을 피고 주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고 생각이 심겨지면 생각의 열매를 맺어서 불신이 자리를 잡는 것이고 어둠이 그 마음을 끌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거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제자들이 아닙니다. 다 버리고 떠날지라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다 떠날지라도 나는 주를 부인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다.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잘 따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잘 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생각을 따라가고 잘 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다 버려버리고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보기에 선한 대로 합당한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형편을 따라 그 마음이 흘러가면서 결국은 말씀도 버려버리더라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더라고. 네가 다 굴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다. 네가 다 굴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주님이 직접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아무리 자기가 옳다고 해도 예수님이 하셨다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재고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잠깐만 예수님 난 절대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내가 믿고 있는데 예수님 지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생각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 마음에 맞지 않지만 도저히 내 마음에 그게 수용이 안 되고 받아지지 않고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아니라고 고집하고 싶지만 그래도 저보다는 주님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베드로는 자기를 믿기 때문에 다 보이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거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고집하고 있잖아요.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 위치에 있으면 누구하고도 대화가 안 돼요. 그럴 때는요, 끝까지 가야 되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속에 잡혀 있으니까.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마인드 강연을 하다 보니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서 괴물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제일 아이를 키울 때 힘들 때가 언제냐? 뭐 힘든 순간이 많지만 아이를 앉혀놓고 공부시킬 때 막 가르치는데 이거 알겠어? 근데 또 엉뚱한 소리에 야, 너 왜 이걸 내가 가르쳐주는데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다시 또 이야기를 하면 또 못 알아듣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반복하다 보면 이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되죠. 어떻게 너는 너 아버지 닮아가지고? 비싼 돈 들여가지고 학원 보내고 엄마는 사입으로 또 안 사입고 돈 아껴가면서 널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너 어떻게? 그러면서 이 화가 치밀어 오르면 할 소리 못할 소리를 다 해야 끝낸다 하더라고요. 사모님도 그래요? 안 그렇다 하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자기를 증명해 보이고 싶은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 예수님 잘못 생각하셨어요. 저 잘못 보셨어요. 그 예수님과 막 그 대화 속에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만은 예수님 제 마음을 어떻게 그냥 이렇게 돌려가지고 탁 좀 보여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날 못 믿으세요? 예수님 제자, 수제자.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를 알고 계셨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고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차라리 내가 예수님 위해서 죽지 주님 부인하고 떠나지는 않겠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됐어요? 베드로 말대로 됐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됐어요. 결국 예수님 앞에서 면전에서 세 번 예수님 부인하고 세 번째 예수님을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돼 있고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딱 났는데 바로 관장 안에 있는 예수님이 눈빛과 딱 마주쳐버렸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런 사람 아닌 줄 알았는데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자기 생각이었다는 거죠.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 속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죠. 생각을 믿고 생각을 따라가는 동안 반드시 불행해지고 말아요. 이제 신앙이 되려면 내 생각이 버려지고 말씀편으로 마음이 옮겨졌을 때 그때부터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페드로가 시리에 빠져서 세상에 내가 예수님을 팔다니 넌 제자도 아니다 넌 사도도 아니다 넌 인간도 아니다 어떻게 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 마음에서 그런 자신이 용납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아니고 싶었어요. 믿음 있는 사람으로 서고 싶었어요.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나를 좀 세우고 싶고 주장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수제자로서의 면모를 좀 보여주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건 자기 생각이고요. 실제 드러난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난 물고기 잡으러 간다. 마음의 절망이 찾아왔고 힘이 다 빠져버렸고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나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중요한 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버린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누구를 위함이냐? 그래,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내가 무슨 사도야, 내가 무슨 제자야, 내가 무슨 주님을 위한다 그래, 말도 안 돼. 그래, 그런 너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 그런 너를 위해서 지금 십자가 예수님 못 박혔잖아. 거기까지 베드로는 모르는 거예요. 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던 것이구나. 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못 박히신 거구나. 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거구나. 그런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런 예수님을 믿었다면 베드로의 마음이 어디로 가겠어요? 갈릴리로 가죠. 어디에서 만나자 그랬으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으니까. 제가 어제 CLF 목사님 한 분이 아니 그저 한밭교회에서는 부활주일날 성도들에게 뭘 주는가요?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요? 뭐 드릴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지 부활주일인데 달걀은 삶아서 드려야지요. 그죠? 식사는 못하더라도 원치 않습니까? 각자 삶아서 오셨어요? 그러면 저도 좀 주고 가세요. 가실 때 아마도 1층에 준비해 놨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주일인데 계란 드려야지. 제가 그랬어요. 저희들 부활주일날 뭐 준비하는 거 없어요. 그냥 기념으로 계란 드리는 것밖에 없는데요. 그 목사님이 아니 그렇게 큰 교회에서 어째 그렇게 그거밖에 안 줍니까? 그래요. 아니 그러면은 그 교회에서는 뭘 주는데요? 부활 주일이면 뭐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싸가지고 주는가 봐요. 저희들은 그래 안 해요. 다 형식이잖아요. 부활주일 달걀 삶고 거기에 선물 놓고 막 모두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데 중요한 건 부활절 의미도 모르면서 예수님 부활하신 의미도 모르면서 부활주일 선물 나눠주면 뭐해요? 다 형식이잖아요 그거. 형식적으로 부활절 지키면 뭐해요? 형식으로 살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면 그 사람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 계신 거죠. 오늘 이 시간 부활주일이라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 많겠지만 그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없으면 다 껍데기잖아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 사망을 이기셨어. 예수님 무덤에 묻히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그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 계시지? 내 마음 안에. 그 주님 내 마음 안에 살아 계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벅차고 감사한 거잖아요. 난 이해가 안 돼요. 그 마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없이 어떻게 저렇게 감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저렇게 찬양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계란을 나눠 먹으면서 부활의 의미도 모르면서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찬양을 하는 그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무익한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통곡할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부활의 의미가 뭐예요?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는데 나는 주하고 더러운데 이런 나를 의롭다 하시려고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예, 저는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의롭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고 나면 주여 이 죄인을 하는 거 보니까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 못 만났네. 부활의 의미도 모르고 있구만. 그런 규례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진정한 예수님의 의미를 깨우쳐주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셨지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련다. 그리고 물고기 잡고 있는 시리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온 거예요. 밤을 새서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했던 거예요. 잡은 것이 있느냐? 없나이다. 첫 번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온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을 그때,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봤지만 얻은 것이 없을 그때 힘없이 그물을 바닷가에서 씻고 있는데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그 베드로의 배에 빈 배에 타시고 그 호숫가에는 두 배가 있다 그랬어요. 두 배. 그 중에 한 배가 시몬 베드로의 배였는데 베드로의 배에 타시고 배를 육지에서 좀 띄워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어요. 이분이 전하시는 말씀이 뭐 사람들이 전하는 이야기하고 다르구나. 말씀을 마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베드로 마음에 순간 막 싸움이 된 건 사실이지만 곧바로 베드로의 마음은 예수님께로 기울어졌어요. 예수님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거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기 방법을 의지하고 살 때하고 베드로가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살 때하고 자기 지혜를 믿고 살 때하고 그 모든 것이 다 바닥이 나고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때하고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내 힘과 지혜를 의지했을 때 얻은 것이 없었어.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 자기 생각이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 깊은 곳에 거기 없지만 지금은 그때가 아니지만 주님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혀졌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역사예요. 자, 그러니까 물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은 것도 기적이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힌 것도 기적이에요. 첫 번째도 주님이 하신 거고 두 번째도 주님이 하신 거예요. 맞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는데 두 배에 채웠는데 잠기게 될 정도라 했으니까 사람이 일하는 거하고 주님이 일하는 것은 이렇게 결과가 다른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을 때 역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을 때였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일하시기 위해서 먼저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나를 비우는 일을 하시는 낮추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시리에 빠져서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고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는데 누군가 주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가까이 가봤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조반을 이미 다 준비해놓고 계시더라는 거죠. 시리에 빠져있는 베드로의 마음에 전혀 문제 삼지 아니하고 묻지도 아니하시고 뭘 물었어요?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아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그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런 제자에게 맡기겠어요? 안 맡기겠어요? 내가 예수님이라도 안 맡기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신기한 분이시더라고요. 조금 전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인데 조금 전에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떠나간 그 면전에서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였는데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끌어내시면서 그를 덮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다 걷어내버리고 베드로의 마음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끄집어내서 주님과 탁 연결이 되어지면서 지금까지 자기 영역 안에 자기 마음 따라 살던 베드로가 이제는 자기 마음 버리고 주의 마음으로 주님의 영역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이 만나주셨고 주님이 거기서 끌어내 주시면서 이제는 자기 안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베드로의 마음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저 말이 사실일까? 로마 군병들이 하는 말이 사실일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시체 훔쳐갔다는데 정말 그게 사실일까? 그렇다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시체 훔쳐가는 동안 저 병사들은 뭐 한 거야? 그러면 이 병사들 어디가 있어야 돼요? 감옥에 가 있어야죠. 제자들이 시체 훔쳐가는 동안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무슨 처벌을 받았지? 그리고 바위 그 무덤에 손을 못 대도록 임봉을 딱 해놔버렸잖아요. 그러면 사형이에요. 봉해놓은 돌무덤을 제치고 예수님을 훔쳐갔다면 그걸 지키지 않은 병사들도 사형이지만 제자들 찾아내가지고 죽여야 되잖아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바울은 전혀 알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더라고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빛을 보시고 그가 꺾여지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째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신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그렇게 했는데 내가 주님을 핍박하고 있었네요. 바울이 거기서 꺾여지더라고요. 거기서 굴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사도로 자기 생을 다 복음 앞에 드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 16장 1절을 보시면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자, 여기 세 여인이 예수님 무덤을 향해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주리요. 자, 실제 가보니까 돌은 이미 굴러져 있었죠, 그죠? 자, 이들이 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주리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이미 돌이 굴러준 줄 모르니까. 왜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품 발라주려고 지금 그 예수님 시체를 찾고 있는데 왜요? 부활하신 사실 모르니까. 부활하신 사실 모르니까. 이미 돌이 굴러졌다는 사실을 알면 이미 예수님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알면 걱정할 필요 없지요.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가면 돌이 벌써 굴려져 있을 거야. 예수님 벌써 살아나셨을 거야.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 그것도 기적인 것 같아요. 한 사람도 예수님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한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사해 놓으셨고 깨끗게 놓으셨는데도 주여 이 죄인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죄인이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 보면 이 여인들하고 똑같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예수님 우리 때 다 사했는데 왜 또 내가 사하려고 하지? 왜 또 내가 죄를 씻으려고 하지? 왜 또 내가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은 사실을 모르니까. 그렇죠? 알면, 믿으면 죄인이라고 하겠습니까? 의롭다고 하겠습니까? 의롭다고 하지요.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사실 믿으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만나러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손에 들고 있는 향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집어던져 버리고.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하셨지요. 틀림없이 살아나셨을 텐데. 그러면서 마음이 그 주님을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이 소망스럽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막 그 예수님 무덤을 향하여 갈 것 같은데. 그리고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 기다릴 것 같은데. 아무도 믿지를 않았다는 거죠. 제가 사역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우리 선교에서 처음 시작한 압곡동 연수원 일기생이 됐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밑바닥까지 다 벗겨내시고 비우시고 낮추시더라고요. 형제로 내려가서 지낸 세월 참 눈물은 끝도 없이 마를 줄을 모르나 마음에서 하루하루 눈물로 보낸 세월들이 있습니다만은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네 마음에 말씀이 와서 너에게서 벗어난 간증이 있으면 해봐라. 그 말씀이 있었는데 내 속에 올라오는 생각 하나가 말씀을 이기고 내 마음을 끌어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간증할 때가 아니야. 납작 엎드려서 날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매달릴 때야. 그 생각이 얼마나 내 마음에 합당하게 들려졌는지. 그렇지. 맞아. 그래서 그 생각에 이끌려서 반응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들으시고는 지켜보시다가 가봐라 하시더라. 가서 생각 좀 해보고 와라. 생각이 말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지요. 빛이 어둠을 이기는 거지요. 생각이 말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생각을 이기는 겁니다. 왜 나는 생각에 져서 생각이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듣고 알고 깨달았지만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능력이 되지 않아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서 여자의 몸 안에 착상이 되면 단세포가 60쪽의 세포로 분열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생각의 세계에서 벗어나 말씀과 만나면 그때부터 말씀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이끌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믿는 사람은 생각이 끌려 사는 사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사역자라면 말씀을 믿어야 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인데 내가 말씀을 믿지 않았구나. 내가 말씀을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 생각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또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제 마음에 나를 향해서 처음으로 욕이 나오더라고요. 한 번은 애굽소년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애굽소년이 아말렉을 주인으로 섬겼어. 병드니까 버리고 떠나더라. 아말렉이 밉지 않겠냐? 싫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다윗에게 속한 것처럼 너 자신이 미워져야 돼. 너 자신이 싫어져야 돼. 그래서 너에게서 돌아서야 돼. 사람들은 그런 자신에게서 돌아선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육신에 올라오는 생각의 종이 돼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을 듣는데 또다시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벗어나보려고 변하려고 내가 달라지려고 새로워지려고 애를 쓰고 있는 나를 보면서 처음으로 저를 향해서 미움이 올라오더라고요. 야, 이 미친놈아. 언제까지 그짓하고 살래? 너 말씀 들어봤지, 얘. 말씀 들으니까 어떻던데, 들으니까 뭐가 다 된 것 같잖아. 변한 것 같잖아. 근데 돌아서면 도루묵이잖아. 그 짓을 또 하고 또 하고 언제까지 그 짓 하려고 그래? 좀 포기 좀 해라. 사람들이 자기 포기하면 죽는 줄 알아요. 저 포기했습니다. 포기했으니까 지금 교회 안에 있지요. 안 그랬으면 벌써 교회 떠나고 없죠. 내가 왜 여기 있겠어요? 포기 안 했으면? 아니야, 넌 포기한 적 없어. 전 누구하고 지금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계속 싸워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싸울 때는요, 감정이 상하고 감정이 치고 올라와서 마음이 막 상하고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이 되고 불신이 되고 판단이 되고 밉기만 하고 왜 저러는 거야? 왜 나를 가지고 그러는 거야? 마음이 다치는데 어느 시점에 가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막 싸우고 계시는 겁니다. 너 정말 네 마음에서 너를 포기한 적 있어? 마음에서요? 그래. 너 마음에서 너를 포기한 적 있어? 네 마음에서 정말 너 자신이 버려진 적이 있어? 너 자신에게서 돌이킨 적이 있어? 너 자신이 마음에서 정말 십자가에 죽은 적이 있어? 네가 끝이 난 적이 있어? 네 길이 버려진 적이 있어? 그때 하나님 내게 뭘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 지금까지 된 그 모든 것이 생각으로 되어진 세계였구나. 이게 생각이었네요. 하나님, 내 옳다는 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오늘 내 자신까지 내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했다는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겠습니다. 마음에서 내가 포기가 되고 내려놔지니까 그때부터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신앙은 참 쉽다고 했는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다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신앙도 믿기만 하면 되도록 다 이루어놓은 세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군요. 나로 살면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네요. 그 예수님 못 박혀 죽은 십자가가 바로 내가 죽은 십자가였네요. 세상에 그때 내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거네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주님 정말 주하고 더러운 인간인데 교회 앞에 할 말이 없는 인간인데 그런 것밖에 없는 인간 이런 나를 온전케 하셨네요.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하셨다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전에도 알고 있던 말씀이지만 내 마음에 믿어지면서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자유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앞에 죄송하고 지금은 교회를 떠났습니다만은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날 만날 때마다 아니 목사라는 사람이 그래 어떻게 그렇게 분별이 없어가지고 그래 했습니까? 날 볼 때마다 그러는데 아이고 주여 종들 앞에 너무 죄송스럽고 하나님 앞에도 할 말이 없는 사람 나를 온전케 하셨다면 이제 교회 앞에 종들 앞에 하나님 앞에 자유할 수 있겠다. 내게 자유를 주셨구나. 그렇게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형편은 달라진 게 없었지만 아침 먹고 기도해야 하고 주님 한 분 바라보고 복음 하나만 생각하고 매일 전도를 다녔어. 오전에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밥 주면 먹고 또 밥 먹고 나서 성경 펴고 또 교제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꿈만 같았어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지만 위치도 없고 직분도 없지만 복음 하나만을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게 그렇게 행복했다니까요. 주일날 아침에 예배 준비를 하면서 저 1층에서 6층까지 올라오는 계단 청소를 해도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이런 교회 안에 두셨다는 그게 그렇게 감사한 것. 제가 어느 날 제 아내가 장모님 트루스토리 보자카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자 그랬어요. 저 뭐 기쁜 마음에 보자 그랬어요. 다 보고 나서 초상집 나는 줄 알았어요. 그 이제 트루스토리 보고 있는데 첫째 아들은 미국의 선교사가 되었고요. 둘째 아들은 김천교회 장로가 되었답니다. 막내 아들은 케냐 방송국 사회장이 되었고요. 그 다음 저희들 가족 사진이 짜자자 나갔는데 아무 멘트가 없이 지나갔어요. 그 순간 누가 저 사진 넣은 거야? 제 아내가 난리가 났어요. 사실 뭐 사회 실패하고 형제로 내려갔으니까 거기다가 뭐라고 멘트를 달겠어요. 막내 사위는 목사하다가 망했답니다. 뭐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지금 이제 말할 수 있죠. 해피엔딩. 제가 마음에 한이 하나 생기더라. 한. 예? 마음의 한이. 제가 형제로 있을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주일날 야외예배를 갔는데 시골에서 연락이 와서 내려갔죠. 전도자도 아니죠. 형제로 있는데 아버지 장례식을 가는데 너무너무 서글프더라고요. 주일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더라. 장례식장에 가 있는데 60이 넘은 누님들, 동창생들은 다 오는데 야 형제로 내려가 있으니까 이렇게 비참하구나. 제가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불렀는데 하나님 앞에 설 나를 생각해 봤습니다. 나 이렇게 서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생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내게 직분을 주십시오. 내 인생 1년을 살 수 있다면 1년이라도 좋습니다. 그거 안 된다면 6개월도 좋습니다. 그도 안 된다면 3개월. 그도 안 된다면 한 달. 그도 안 된다면 일주일. 그도 안 된다면 단 하루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 전도자로 서고 싶습니다. 단 하루라도. 복음 전도자가 돼서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하루라도 좋습니다. 오늘 이럴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단 하루라도 복음 전도자가 돼서 마음껏 복음 전하다가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잖아요. 내 마음에 그 한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 2월 1일 강남에 가게 됐고 그냥 목사님은 돕는 형제로 갔어요. 그때 있던 이 교회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곳에 가거든 절대 자기 세우지 마라. 가장 낮은 위치에서 허드는 일부터 해라. 저는 그 말이 그렇게 평안했어요. 제 마음에. 한번 마음이 내려간 적이 있는 사람은요, 빗바닥에 내려가는 게 쉬워요. 편해요. 나 지킬 거 없거든요. 왜 교회를 떠나고 불신하고 판단하고 대적하게 되는지 알아요? 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죽고, 내가 버려지고, 내가 끝이 나고 나면, 내가 나를 지킬 게 없어요. 성경에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그러셨어요. 주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내가 나를 위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는데 내가 나를 책임질 게 뭐가 있습니까? 가장 낮은 위치에서 자기 세우지 말고 허드렛 일부터 해라. 저는 쓰레기 정리를 해도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CLF 오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이런 간증을 하면 이런 건 일반 교회에서 없습니다. 이런 세계는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일반 교회에서 못 듣습니다. 그분은
한번 들으면 자꾸 그 얘기 해달라 그래가지고 요즘.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자꾸 그 이야기 하다 보면 내 근본이 생각이 되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보여지고 그래 맞다. 내가 저기 있어야 될 사람이지. 저는 그래 생각하는 나는 버려도 할 말이 없고 쫓아내도 할 말이 없고 발로 차도 할 말이 없고 밟아도 할 말이 없고 나 같은 인간 써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나 같은 인간 세워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나 같은 인간 불러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나 같은 인간 이 자리에 세워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제가 사역자 이동이 돼서 한밖에 왔을 때 우리 형제자매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는 마음이 들고 고마운 마음이 드는 게 아니 저분 저 쓰레기더미에서 쓰레기나 줍던 그 양반 아니야? 저 양반이 왜 우리 교회 온 거야? 그럴 수 있는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잠시 먼 여행을 갔다가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마음으로 맞이해 주는 걸 보면서 고맙고 감사했어요. 이런 교회가 있고 이런 형제자매들이 있는 게 얼마나 행복. 그냥 이 안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 나는 너무 행복하다.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16장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를 고함해.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서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안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자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골로 가는 그 두 사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이야기하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야기 못 박히고 죽으시고 난 이후에 그들은 이제 절망하고 슬퍼하면서 엠마오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한 곳에 머물러서 음식을 잡수시고 그래서 이제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깨닫는 예수님이셨구나. 예수님 부활하셨네. 이번에 이스라엘 갔는데 테라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중간에 엠마오가 있더라고요. 그 엠마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오는 거리가 27km라고 하더라고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제 시내에 빠져서 우리 고향으로 가려나고 27km를 걸어왔다가 예수님 부활하셨네. 그것 깨닫고 곧바로 다시 27km를 걸어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걸 증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과정 속에서 밀란을 일으켰던 흉악범 바라바가 그가 나무 형태로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더라. 그 예수님 때문에 바라바가 살았죠. 십자가 양편의 강도 중에 한 사람은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 봐라. 그렇게 예수님 비방하고 있는데 한편 강도는 그를 꾸짖으면서 우리가 동일한 정죄를 받거니와 그가 하신 일 중에 잘못된 게 뭐가 있느냐.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데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구나. 그 사랑을 깨닫게 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구레네 시골에서 올라온 시몬이 붙잡혀가지고 억지로 십자가를 메고 올라간다. 때론 주님 안에서 시작은 억지로 되는지 몰라도 그 속에도 하나님 역사하더라고요. 그러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안 했다면 그가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깨닫겠느냐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그의 아들 루포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있는데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주 안에서 택하신 바 된 루포에게 문안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주님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이제 이 마가복음 16장에서 마지막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1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다음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그 다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누가 함께 역사하셨습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그 허물 많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맡기셨던 것처럼 주님을 대적하는 바울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그 실에 빠지는 제자 두 제자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본 자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그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만민에게 증거하라고 하시면서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나 같은 사람도 들으시고 다 같은 사람도 받으시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귀한 복음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사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면서 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베드로가 되고 이 시대에 바울이 되고 이 시대에 주님의 제자들이 돼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주님의 이적이 나타나고 왜 그 시대만 그렇겠습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살면 그렇게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멘. 이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길 바라고 이스라엘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 보면 너무너무 기쁘고 그 대랍비를 만나서 예수님 이야기를 한 시간 넘도록 쭉 이야기를 하시는 두 시간, 한 세 시간까지, 세 시간 가까이 앉아있습니다. 식사하면서 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통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저번 주일날 말씀을 들으니까 직장 다니는 형제 자매들도 매일 10분도 좋으니까 한 번씩 다 교회를 왔다 가십시오. 이 교회 다 텅텅 비어 있는데 직장을 다니는 분도 하루에 한 번씩 와서 10분도 좋고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으니까 와서 기도하다가 가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그렇게 교회가 중심이 돼서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 삶을 복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